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연습은 향후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 인도태평양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트너 차관보는 최근 중국군 전투기와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미군 전투기와 함정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중국은 추격하는 도전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둔과 미국과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 작전 운용성 개선과 훈련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네 곳의 기지에 대한 미군의 추가 접근을 허용한 필리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 그리고 방위산업 공동개발 협력을 미국과 강화하고 있는 인도를 꼽았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 함정 한 척이 어제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섬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함정은 현지 시각 오전 10시쯤 야쿠시마섬 남서쪽 해안에서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가 오후 1시쯤 서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건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11번째로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국 통화인 위안화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미얀마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산하 외환감독위원회는 지난 6월 1일자 명령을 통해 무역업자들이 국경무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위안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은행 계좌에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행되는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한 무역업자는 중국에서 10만 위안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출로 얻은 수입이 1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국경 무역에는 위안화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또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규제가 무역업자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업자들이 수출로 얻은 수입을 보여줄 수 없는 한 더 이상의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연방법원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민감한 정부 자료들을 갖고 나간 것과 관련해 총 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연방당국에 의해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며 이번 기소는 그가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공화당 경선 후보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모, 허위진술, 사법방해, 간첩법에 따른 기밀문서 불법 보관 등이라고 미 CNN 방송에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약 13,000건의 문서를 압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이 모든 기밀 표시 문서를 반환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100건의 문서가 기밀로 표시돼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밝히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카후카댐 붕괴로 홍수가 난 지역에 대한 포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화상연설에서 카후카댐 붕괴로 헤르손 지역 여러 마을들에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댐 붕괴는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후카댐 지역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어제 화상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격전을 치르는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이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3일 주최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청문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차차 흐려져 비가 확산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공동의 이익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 역량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지역과 국제 평화와 경제 안보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법치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 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3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 안보 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에 개정입니다. 새 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는 달리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핵 위협 등 현 국제 정세를 반영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주목하며 대북 접근에서 미한일이 더욱 일치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 대북 한일 관계에서 지난 정부와 180도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차석자는 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선 평화체제보다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in terms of North Korea, the refocus on denuclearization is important, de-emphasizing peace regime over denuclearization.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는 이전 정부의 유화주의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적 시각과도 더욱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공개했습니다. 새 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미한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둔 표현을 담았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을 다루며 인기보다 국익을 우선시했다며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평가했습니다.
In terms of domestic popularity, he took the hardest issue and put national interest above populism.
그러면서 적어도 워싱턴에서 그는 정치적 이익을 쫓지 않는 데 대해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나 사과보다는 미래의 가치들에 집중하고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행위, 통제불능 상태인 북한 등 국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에 적응하고 더욱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새 전략이 미한동맹 강화를 토대로 대북, 대일, 대중 접근을 펴고 인도태평양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더 큰 역할을 맡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담았다고 총평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very consistent with what President Yun and his officials have already said.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북핵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과 다른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방어를 섣불리 포기하도록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의미 없는 대북 외교적 제스처를 포기한 것은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이 억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전략에 포함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It doesn't only talk about deterrent. It talks about the audacious initiative. And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외교에 관여할 경우 제안할 것들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가 이념적 접근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8일 VOA에 윤석열 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VOA에 보낸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70년 역사의 미한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도와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전략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도 민첩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리스 전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현안관리를 위한 상시소통 체계를 가동한다면서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2일 워싱턴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북핵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한 차례 실패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열립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실패 직후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비등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위성 발사가 불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잦은 성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과 4일 연이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발표한 두 차례 담화를 포함해 북한은 지난 9일 동안 5건의 성명을 내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전례 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낸 국제해사기구 IMO와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앞서 북한이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지난달 31일 국제항행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높아진 IMO 내 비판 여론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IMO 결의문에 대해 지난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김명철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앞으로는 위성발사 시에도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8일엔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IMO의 북한 규탄 결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발사 시 세계 항행 경보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박 안전을 관할하는 IMO에 발사를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항행 경보 시스템은 회원국의 해상 안전 경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이런 예민한 반응은 정찰 위성 발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만큼 초기부터 여론전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관행화 시켜놓고 당연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데 발사 때부터 나름대로 북한은 통보하는 절차와 여러 가지 지켰다고 보는데 해사기구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 삼아서 초기에 강력하게 일단 대응해놓겠다. 그래야 이후에 자신들의 계속적인 실험이나 개발 자체를 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초기에 마련해놓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잦은 담화로 말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당분간 내부 정치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4월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시험 발사 이후 무력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난 악화 속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무력 도발에 따른 부담이 커진 데다 내부 동요를 막고 워싱턴 선언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 숙고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 화력 경멸훈련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대응보다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정찰위성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종의 담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선이 IMO하고 형성이 됐다.
북한은 반면 대내적으로는 위성발사 실패 소식을 일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내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전 현지 지도를 통해 발사 준비를 독려하던 행보는 그때그때 보도했지만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처럼 쉬쉬하는 게 주민선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갖는 큰 비중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김 위원장의 지도자 이미지에 큰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날아가다 떨어졌는데 아니야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고 그거 알려줄 수가 없죠. 김정은이의 그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주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초여름 장마인 보리 장마가 시작되면서 북한이 예고한 정찰 위성 재발사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8일 밤 기상예보를 통해 이날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보리 장마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한이 위성 실패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기상 문제가 발사 시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연료체제라는 게 워낙 예민한 것이잖아요. 잘못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 동안에 연료 주입하는 거, 각종 측정하는 거, 전기 뭐 이런 거 쓰는데 이제 오작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또 비를 맞게 되면은 통신의 지장이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북한은 이달 상순 당 전원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때문에 조기 위성 발사보다는 상반기 결산과 농업 등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중고선박을 잇따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는 해당 선박과 관련 업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잇단 불법 선박 구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만 13척의 중국 중고선박을 자국선박으로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한국, 타이완 등에서 소형과 중형 중고선박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구매한 중고선박을 선박 간 환적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결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효율적으로 하며 인도적 지원의 운송도 더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찬성한 13개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고 여기에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의 외교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3월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당시 B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추가 조치와 함께 북한이 불법으로 매입해 불법 유류 운송에 투입한 선박 5척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이들 선박은 여전히 제재되지 않은 채 공해상 등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왓츠 전 위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이상적으로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deally, these vessels should be designated because it's prohibited to transfer them. And so, at the very least,
이어 이런 조치를 통해 최소한 이들 선박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가장 좋은 건 이들 선박을 압류하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가 불법 행위를 한 선박을 압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치 전 위원은 새 결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대북 제재 위원회가 직접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위원회의 결정도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문제는 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위원회가 북한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북한 선박을 제재한 사례는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치 전 위원은 이처럼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미국 등이 이들 선박과 관련한 업자 등에게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could also add secondary sanctions to their partners or their suppliers as well.
다만 이 모든 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와치 전 위원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회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는 브로커나 판매업자 등 그 대상이 누구냐에 달린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국제무역에 관여하고 있다면 독자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치 전 위원은 과거 북한에 선박을 판매한 선박 소유주 중 일부가 최종 구매자가 북한인지 몰랐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실제로 몰랐을 수 있지만 업자들은 주의 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박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8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재무부는 해당 선박과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를 제재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등 동맹국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연료를 채우거나 수리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협력국에 압류를 요청해 몰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커리저스호를 몰수한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유엔 제재와 일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해상보험업계에 대한 강화된 실사 규정을 제정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에 오를 수 있도록 선박의 등록 국가와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미국 법은 이미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북한의 해상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해역에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OE는 중국 정부의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8일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중국이 대대적인 핵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현대화 역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군도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에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들과의 사이에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과 동맹들의 협의와 공동행동도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장 억제와 관련해 많은 양자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미국은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engaging in more and more strategic deployments to the region and you'll continue to see those throughout the year. We've been engaging in
이어 우리는 이 지역에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했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전략 자산 전개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전례 없는 도상 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지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려 미군 핵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의 주요 발표 중 하나는 새로운 핵협의 그룹 설립이었다며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더 심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도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협의 다자화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양자적 대화를 유지하면서 다자 간 대화도 함께 조직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한편 미한일 연합 군사 훈련의 정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raditionally, sometim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has only come together in response to discrete DPRK provocations. What we're saying here is, you know what? We think this is important.
레트너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개별적인 북한 도발에 대응할 때만 미한일 3국이 협력했던 것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이 북한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당연한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향후 몇 년 동안 3국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후반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한일 국방장관이 후속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미일호, 아세안, 쿼드 등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re's just a very strong demand signal right now for the United States to be playing its traditional stabilizing role and countries see their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at.
레트너 차관보는 미국이 전통적인 안정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각국이 그 맥락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공세적 태도와 강압으로 인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장호진 1차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싱 대사는 어제 서울 중국대사관저에서 한국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회동을 하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배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빈 협약과 외교 관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기구가 다음 주 개최하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중국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3일 개최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 청문회에서 중국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하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번 청문회는 중국이 북한 인권과 그 밖에 다른 모든 대북 관계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mmission is looking at that aspect of it in terms of
북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는 이런 관계가 탈북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인권 중대 중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다인도 범죄에 대해서 그 이 공범 역할을 해온 중국의 책임이 사실상 이제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론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1차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지만 이를 용이하게 하는 건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국제 인권 규범을 어기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추궁한 적이 거의 없다면서 이번 청문회가 이런 노력의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원아 국제협력 디렉터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란 사실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더욱 악화한 탈북민들의 상황을 통해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구르족 등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은 널리 알려졌지만 또 다른 소수 그룹인 탈북민들에게 가중된 고통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신 북한 이탈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특히 코로나 상황에 뭐 신분증도 없으니까 QR 코드 받을 수도 없고 또 뭐 이제 중국에서는 기차표나 모든 것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 다 디지털화 되었으니까 이런 이동의 자유도 더 이 박탈되었다라는 증언을 더 많이 확보가 되면서
송 디렉터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등 유엔 기구들의 중국 관련 심의에 탈북민 문제를 적극 제기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기류가 청문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단기적으로 중국 내 수감시설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의 대규모 북송 사태를 막아야 하는 절박감이 청문회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앞서 청문회를 예고하며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북중 국경이 열리면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에 대한 시급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사면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에게 접근해 보호 노력을 하도록 미국과 한국, 일본,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UNHCR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를 압박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가 이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유엔 난민기구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었던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특히 이제 한미일 3국 간의 이제 이런 그 정책 조율을 해가고 이게 북한 이게 탈북민 뭐 이런 것도 인간 안보잖아요, 인간 안보.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도 포함해 포괄적인 안보 문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이 최고 대표한테 이제 우리 뭐 제네바 대사든 뭐 외교부 장관이든 계속 뭐 그 이 이슈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뭐 이런 이제 arbitrary binding 구속력 있는 중재 왜 이거 요청 안 하냐.
이정훈 전 대사는 또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로부터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북한 인권을 놓고 그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번에 이 커미션에서 이런 그 저 북한 인권을 다루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네 이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한국 의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뭘 같이 이제 할 수 있겠는가를 모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동기 부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 의회 연설에서 갖게 됐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하나 디렉터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탈북민들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구금시설을 방문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청문회를 통해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인권단체들이 중국이나 북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 정부가 탈북민 등 북한 인권 문제와 연관된 첨단 자료들을 공유해준다면 단체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수감시설, 북중 국경지대의 경비와 감시 강화 움직임, 정치범 수용소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은 유엔 무대에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유엔 난민 협약 등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의회 선하 기구가 다음 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E에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강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오는 13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청문회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 없이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가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이들은 구금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며 북한에서 이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권고 등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BOE에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얀일 정부의 압박을 촉구했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에 대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 정권이 WHO 집행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거론하며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국민을 고문, 감금, 강제노동, 기아에 시달리게 하는 정권이 세계 보건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WHO는 자유를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침묵시키면서 김정은과 시진핑 같은 독재자들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이 공세를 늘리는 가운데 나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독재주의 정권의 책임을 묻고 영내 자유를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도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자국민을 굶기는 정권인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며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WHO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6일 성명에서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건 WHO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영향력과 정책 및 좋은 거버넌스의 기준 유지에 대한 WHO의 실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살인적인 북한 정권보다는 타이완과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국제 보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는 북한 등 10개국을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총 34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이사국들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제도의 역량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8일 공개한 2023 아태 지역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각국의 위험지수를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부 항목 평가 중 식량 안보 분야에서 가장 나쁨을 뜻하는 10점을 기준으로 9.2점을 기록해 역내 전체 조사 대상국 38개 나라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식량 안보란 국가가 인구 증가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또는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또 인도적 위기 대처 능력 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제도적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정부의 통치 부문에서 각각 8.1점을 기록해 역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은 모든 세부 항목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총점에서는 4.5점을 기록해 중간 단계에 머물렀으며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상위 12개 나라에 꼽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위기 발생 지역을 식별 분석해 재해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지원 우선순위 지정에 증거 기반을 제공하고 정부와 지침을 안내하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간 내전을 겪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로 꼽혔으며 파키스탄과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역내 선진국들은 인도적 위기나 식량 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가들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유엔 산하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 농업 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달 30일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낮은 수준의 식품 소비와 열악한 식단 다양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로 장기화된 경제 위기의 결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지난 3월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공기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줄곧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정돼 왔습니다. FAO는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이하의 농업 생산량으로 더 악화된 지속적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식량 안보 상황이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새 의장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신속하게 인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에이브라햄 쿠퍼 신임 의장은 북한의 심각한 종교의 자유밖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교를 앞비로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온 쿠퍼 의장은 7일 뷰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 중 하나이며 따라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기독교인과 샤머니즘 신봉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USCIRF는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자들과의 양자 협상을 포함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안보와 인권을 상호 보완적인 목표로 긴밀히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미국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북한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장은 또 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관리인 줄리 터너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한 걸 환영한다며 미국 상원에 신속한 인준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북한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인 2023 북한인권 재승인법이 의회에서 발의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에이브라햄 쿠퍼 위원회 부의장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의회가 1998년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창설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등 유사시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의식해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위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같은 유사시 영내 미군기지 접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영내 미군 주둔 국가들이 유사시 미국의 기지 접근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미 국방부 시설, 즉 미군 기지가 있었던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조차도 중국의 공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기지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위험 균형과 대체 기지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활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원하는 곳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미군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미군 병력이 한국 기지로 돌아가거나 한국 기지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 등은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Meaning they cannot prevent us from using any of our military forces.
다만 한국이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미국에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북한만을 겨냥한 방위 조약이 아니라며 조약이 북한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협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 내 모든 군기지는 근접성 때문에 중국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 모두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컬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한반도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rt of as a sovereign nation, South Korea, you know, could indicate that it doesn't want the
그러나 미국은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한국의 외교 장관과 체결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를 거론할 것이라며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한미군 병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면 미한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경로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위치가 타이완으로부터 매우 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Korea is so far from Taiwan. It's not very close.
베네상 연구원은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해 타이완 분쟁에 직접 대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남미 판 유럽연합으로 불리기도 하는 남미 국가연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68년 6월 9일 14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폭군 네로가 자살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복 동생을 살해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64년 여름 10일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 대학살한 것입니다. 서기 37년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소 아그리피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로가 태어났을 당시 로마 제국은 외삼촌인 칼리굴라의 집권기였고 네로의 아버지는 네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네로의 어머니는 숙부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의붓 동생을 제치고 17살에 황제로 취임합니다. 집권 전반기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68년 3월 로마의 속주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원로원마저 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곡물 공급지였던 아프리카에서의 봉기로 곡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은 점도 네로 몰락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네로 황제는 68년 6월 9일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1870년 6월 9일 크리스마스 캐롤을 집필한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사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구두쇠 노인 스크루지에게 샘의 유령이 찾아오면서 겪는 이야기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소설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격리국의 하급 관리였고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됩니다. 디킨스는 공부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 12살 때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의 견습공으로 취직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킨스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이고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작품에 남겼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등을 비롯해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